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아버지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학자 되게 하셨사오니 그 혀를 다스려 주셔서 학자의 혀를 사용하여 생명을 낳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들은 사람이 두고두고 상처가 되어서 잊지 못하는 말이 있고 또 진심 어린 이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그 사람의 진로가 바뀌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뭘까 궁금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것은 화살입니다. 쏜 화살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기회와 시간. 지나가버린 기회나 또한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마지막으로는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지금 대단한 것을 밝히고 선포하기 시작하기 하다는 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자의 혀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되셔서 이 시간 내가 학자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어.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셨어.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선생이 전해준 말만을 그대로 전하는 의미에서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제자의 의미를 장차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중보사역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도 능히 승리하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또 우리가 6절로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패등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요, 종의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말씀을 듣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신이 잘 들어야 하기에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 귀를 깨우치기 위해 힘썼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힘썼더니 여호와께서 종의 귀를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힘쓰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바틀을 이어서 받아야 할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도 않고 끝까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길 수 있었어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땀을 맡길 수도 있었고 모욕과 침패 등을 당하여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천하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지금 이사야가 이 시간에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42장과 또 49장 그리고 오늘 50장에 보면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계속해서 세 차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의 사명이 이것이라고. 지금 세 번째.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교회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이사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또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쩌면 우리 현재의 모습이 모습과 현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주의에 빠져서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세상 낙을 더 의지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만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도 살며시 받아들이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도 교회로서도 점점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고 예언하는 이 말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종은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충성하셨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 지금 전부 다가 일꾼이에요. 일꾼으로서 우리의 사역의 기준을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받고 듣고 받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에요.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 학위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위를 받고 끝나면 학자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증표를 하나 받은 거예요. 이 공부했음 이거예요. 그러나 계속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계속해서 연구한 사람들을 학자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은 말만 청사뉴스야 라는 말을 분명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말만 청사뉴스. 왜 이런 말을 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학자 같아서 그럴까요? 계속 연구하고 잘해서 청사뉴스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세상 학자들처럼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반지르르하게 잘하지 행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청산유수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만 줄줄줄줄 외우고 아는 것만 많고 교회 생활을 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맨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하고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신다는 뜻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매일 아침마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아니에요. 연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시간 개념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매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귀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계속해서 이런 자세가 먼저 형성되어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나가는 말이 반지르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눈 일을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환상 가운데 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처음에 콜링할 때에, 부르셨을 때에 자신의 혀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사야가. 6장 5절을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기 전에 정말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어떤 감명을 받게 하셨고 그 입술이 정결하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침마다 깨우쳐주셔서 마치 학자처럼 되었다고, 계속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고, 계속 연구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자로 되었다고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자신이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담은 훈련에 돌입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위로와 참 소망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게 주어야 하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바로 말 이대로 행동이 따라가려면 정말 주님을 최대한 바라보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동행하여서 이게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큰 선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생도 헌신도 부담스러워하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허나 고난이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싫어합니다. 일단 노 먼저 합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지금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래서요, 이사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정말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도록.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깨닫는 은혜를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도록. 내가 말씀을 알아듣도록 내 혀가 학자 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연구하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찾고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부담스러운 것들 그래야 그것을 이겨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 결단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했다잖아요. 우리는 사실 알고 모르게 내 자신도 교회도 외적 성공, 외적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참으로 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외적 성경을 탁 멋지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가 그냥 양쪽으로 빡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빡빡하게 돼서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이거 나타나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 누구도 좋아하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하는 고난. 특히 오늘날은요, 웰빙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 때만 해도 가족이 먹기 살기 위해서 농사를 죽으라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내 웰빙, 건강을 위해서 오래 잘 살려고 좋은 공기 속에 살려고 기농하여서 땀을 흘립니다. 몸짱이 되기 위해서, 또 살 빼기 위해서 식스팩 만들고 초콜릿 근육 만들고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땀을 흘리죠. 요즘에는 다른 거로 땀을 흘리기 싫어합니다. 요거에만 땀을 흘리지요. 요즘은 웰빙에 붙어있지 않고서는요 물건도 팔리지 않는데요, 인기도 없대요. 여러분 웰빙이 무엇인가요? 웰빙, 웰빙,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웰빙이라. 이 사고 방식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딱 맞춤의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딱 맞춤의 교회. 이 세상에 딱 맞춤의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조그만 불편한 감정만 들어와도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웰빙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내 생명에 주장을 주고 내 감정에 주장을 주니까 웰빙 하겠어요. 다 웰빙. 교회 신앙도 웰빙, 먹고 사는 것도 웰빙, 감정에도 웰빙, 모두가 웰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희생과 헌신과 이 손해가요, 약간의 손해는 다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왜 웰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이 헌신이 주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 저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고난이란 여러분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란 게 우리는 십자가 고난 그러면요 미리서 그냥 지레짐작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고난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바로 이런 조그마한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이 고난 아니겠어요? 손해를 약간을 보고서라도 섬겨주는 것이 사실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정말 세상 일을 마치고 수요 제자 성경 공부반 오기 쉽지 않아요.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일이 하루 쉬는데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좋은 음식 먹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웰빙이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을 그렇게 하려 했다면 건강하고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지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는 지금 지름길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공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임재하심도 나타내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참을 수 있고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때가 자가 누구냐고 누구인지 보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학자의 혈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증거하십시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 쉬운 길을 찾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 생각지 못한 손해도 어쩔 때는 너무나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희생과 헌신, 사랑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 못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냈어. 저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이사야는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점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들으니까 힘이 팍 나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 잘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의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파멸시키고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 함정에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서 빠집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명예 생각해 보세요. 권력, 여러분 돈, 세상의 악, 이것들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렇다면 왜 옷처럼 헤어진다고 말했을까요? 이 대적자들이 옷처럼 헤어진다. 그럼 이 말과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모든 인간사를 보십시오. 다 옷처럼 헤어지고 점이 먹히듯이 점점 없어집니다. 모두 다가 죽음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집중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고. 이사야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대적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내가 예수만 믿으면 다 파멸시켜주고 옷처럼 헤어져 버린데, 이런 인식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고통과 헌신과 이 수고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세상 방식으로,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고난을 직면할 때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돈, 명예, 세상악,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요.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극히 넘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는요,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서도 세 번씩이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 겟세마네 기도는 성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기도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 참 내 뜻대로 너무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수예요. 기도의 진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찾는 자의 진수. 제자인 이 제자의 자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다 맞추고 순종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래야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을 수 있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란 사실이지요. 7절에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우리가요 작심 삼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정말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얼굴이 두껍다 그러잖아요. 철판처럼 두껍다. 정말 악한 자들에게 이기려고 하면 나는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절대로 포기하는 결단이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 담대한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흔적과 부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이제는 바울처럼 고난에 담대하게 동참하여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으시고 그 흔적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오 주님 분초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선한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부싯돌과 같은 얼굴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